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가드닝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가드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같이 섬기던 분들과 함께 밭을 만들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나마 쉬운 일을 맡겨주셔서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맡겨주셨는데요. 그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제 손을 봤는데 그 손톱 사이에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손톱에 낀 때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일한 척 하려고 손톱에 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날 열심히 장갑도 꼈고 손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손톱 밑에 때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일을 한 흔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한 것만 흔적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카드를 긁으면 명세서가 흔적으로 날아옵니다. 열심히 먹으면 늘어나는 뱃살이 흔적으로 남아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지식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더 많은 재물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읍니다.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인기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흔적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귀해 보이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얻는 흔적들 가운데 영원한 흔적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흔적도 재물의 흔적도 권력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드는 흔적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그런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우고 싶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동안 짐처럼 지고 다녀야 하는 흔적도 있고요. 일 때문에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지우고 싶은 흔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흔적을 내 삶에 새겨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우고 싶은 상처도, 지우고 싶은 흔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흔적은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의 흔적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의 흔적만 잔뜩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흔적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6살 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진 집에서 이렇게 폐쇄한 집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제가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다른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머리를 다쳤던 기억입니다.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그때는 이제 친구 생일날 작기놀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넘어져서 제 머리를 꿰맸습니다. 유독 이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못이 박혔던 자리에 생긴 흉터가 지금도 제 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머리를 꿰맸던 자리가 여전히 제 머리에 흉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몸에 있는 흉터를 보면 그때 다쳤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억이나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기억들은 많이 잊혀지는데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좀더 오랫동안 그런 흔적들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복수형으로는 스티그마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당시에 말이나 소나 노예들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뜻으로 몸에 새겨놓은 표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말은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서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결국 이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유, 권리, 이런 말들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이 주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십시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교는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경전, 사탄 경전이란 게 있는데요. 그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공격이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일이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인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아야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순종의 영역을 내가 다 정해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명예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은 그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붙인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삶은 내가 주인 된 삶이지 내가 종이 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시할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순종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단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순종이고,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이고, 내가 정한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들이 옳은 것인지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종이고,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은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탔던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그 나귀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종은 충성하셔야 합니다. 종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종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여주어야, 그래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동이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렇게 굳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주인에게 칭찬받으면 됩니다. 상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경건의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아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에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분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흔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리고 나서 결코 자신들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주인이 아니라 종이 드러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참 수많은 세상의 흔적들, 세상의 자랑들이 있던 사람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세상의 흔적은요,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흔적을 품고 나서는 더 이상 세상적인 흔적들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자랑하지 않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배설물이라는 말 대신에 똥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자랑들을 내가 지금부터는 똥같이 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누셨던 똥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똥을 지금까지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내가 어제 어떤 똥을 넣었는지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배설물을 사랑하거나 배설물에 미련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그가 가졌던 세상적인 자랑들을 이제는 다 이런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흔적을 그의 마음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흔적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흔적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세상의 흔적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거나 세상의 흔적을 갖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덥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지금 우리는 어떤 흔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상처투성이인 세상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런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많이 기억하시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온갖 세상의 고난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요,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만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조건에는 아무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가진 만족은 좋은 상품들을 핫딜로 구매할 때, 그럴 때 가지는 만족감은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아 너무 재밌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만족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을 하거나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지고 나면 끊임없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과 소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흔적들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흔적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겐 더 이상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쳐도 괜찮습니다. 논밭에 식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풍성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열심히 작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손에 까만 때가 끼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손톱에 낀 때에서 어떤 냄새가 날지 제가 한번 이렇게 맡아봤습니다. 그 때에서 어떤 냄새가 났는지 아십니까? 흙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흙에서 돌을 꺼냈으니까 흙 냄새가 나는 거죠. 저와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서 비료를 옮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료는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닭똥, 염소똥 이런 걸로 만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옮기신 분들의 흔적들이 그분들의 옷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거룩한 말로 배설물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흔적은 결코 흔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흔적에서 냄새가 나거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은 내 안에 남지만 향기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풍겨나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들은 그 말에서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인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쌓여 있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 주님 증거하는 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들,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풍겨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말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온갖 세상의 욕심과 유혹으로 가득 찬 말들을, 그래서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그런 삶을, 그런 말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척, 거룩한 척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꽃과 진짜 꽃을 같이 놔두면요, 가짜 꽃에서도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구별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떼놓으면 구별이 됩니다. 진짜 꽃은 그 꽃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짜 꽃은 진짜 꽃과 떨어지면 더 이상 냄새를 풍기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향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꽃이 상처가 나면 더 진한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더 분명하고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바로 내가 가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고, 내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고, 우리 형이 어떻고, 내 동생이 어떻다, 그렇게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 흔적이 내게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지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 형제와 가족들이 새벽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가족들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흔적이 내 흔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다른 누가 이 고백을 가졌다, 내가 이 고백을 가졌다, 다른 사람이 가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런 살아온 흔적들이 있지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에서 나오는 말과 삶을 통해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흔적은 내 안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에서 나는 향기는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시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한 종이 부족하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